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전체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진리를 상고해 보기로 하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대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좌우한다 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서 보내기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받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어떤 지위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신자로서, 주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새겨야 될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것인데요. 어떤 일은, 어떤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한 수고는 작은 단위로 보상되는 반면에 어떤 것은 이 단위가 커요.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크게 안 보여요. 마치 아프리카 어떤 부족민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했다는, 그게 실한지는 모르지만 그게 모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값진 존재인지 모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주 강조하고 문맥 가운데서 자주 이것을 논의했음에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위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무언가가 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아무리 많아도 동메달 숫자 50개, 60개가 있어도 은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은메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동일한 원리로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수고를 할 때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것은 아주 큰 단위에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주의 일, 그 수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난 시간에 왜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 제자 삼는 사역과 관련된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주님의 일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단위의 수고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보상이 있습니다. 수고의 단위와 보상의 단위가 성경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금메달 같은 큰 단위의 승리와 보상을 약속하는 주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다뤘던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 가능하다라는 거죠. 명령했다는 것은 실행 또는 실천이, 행함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를 지배했던 마음, 그분을 지배했던 어떤 그 정신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금메달 같은 보상이 너희들에게 확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지배했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분을 지배했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성육신 하신 그 아들을 지배했던 그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6절에 있는 한 구절만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신적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손해를 수용하심, 이 말이 하나님과 동등 본질,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라고 하는 이 퀄리티를 주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아들께서 신적 영광과 권리를 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지배했던 마음이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지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들께서 신적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십니다. 성육신 이전 천상의 왕자로 계실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존재도 도전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 반열에 계신 존재께서,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사는 창조물의 반열로 낮아지십니다.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다오, 그리스도 예수를 지배했던 이 마음.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 예수님께 드려진,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구절에 있는 동메달, 은메달 차원이 아닙니다. 금메달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차원의 그 금메달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구절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원리가,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NIMBY라는 말이 있습니다. NIMBY, N-I-M-B-Y. 이것은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Not in my backyard.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나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적으로는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 이 필요한 시설들이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집값 떨어지니까. Not in my backyard.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예배 없이 말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은혜는 성령 안에서 조금만 이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일어난 이 신분적 변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들, 엄청나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손해를 본다? 내 체면을 구긴다? 아니면 내 자존심에 상처가 간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저항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이 손상이 가는 것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영적 님비 현상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든지 손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반발을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님비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루면서 사실은 그 진리를 강론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를 사도바울이 설파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6장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성도는 저는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들, 성도들 간에 어떠한 경우에는요,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도 중 누군가가 다른 성도를 일반 법정에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 문맥 가운데 주석을 쭉 읽으면서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 단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금전적인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동업하면서 이익 분배 가운데 어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도끼리 금전이 오고 갔는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 법정에 호소했단 말이에요. 이 법정에 호소할 때 이 사람을 지배했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던 누구를 대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해서 일반 법정에, 그때 그 사람을 지배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손해보는 건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피해 입은 돈 절대 포기 못한다.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말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고린도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나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영적 님비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모르겠다. 빛과 소금 되는 거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영적 님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을 문맥을 쭉 전체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형제를 내가 만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 형제를 못 만날 가능성도 있구나. 왜냐하면은 바로 8, 9절에, 다음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돈을 찾는 과정에서 동원한 이 육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여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부요에 큰 치명상을 입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은 확보했는데, 내 권리는 확보했는데 나의 영혼이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만큼 나의 영혼은 초라해집니다. 영광스럽고 존귀케 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미래가 육신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초라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형제가, 돈은 귀합니다 여러분. 돈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하게 번 돈인데요. 자기 권리를 만약에 이 형제가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행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금메달 같은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법정에 호소하고 싶어요. 왜? 상대방이 돈 안 갚으니까. 뭐 잘못했는데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일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법정에 호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 스러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 자신이 고린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막 영혼의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전체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희생했다라고 하십시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행한 것인데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손해에 대해서 잠잠하시겠어요? 주님의 나라 전전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한 이 형제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라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는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의 자체 내 싸움으로 인해서 그 폭력과 때로는 고소, 고발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끄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평신도 또는 영적 지도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교회를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성숙하면은 평신도들, 성도들 다 미성숙하지. 노 천만에. 저는 지금 영적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주님 위에서 손해볼 줄 아는 다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기 체면보다. 주님의 교회 거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 금전적인 이익보다. 자기 욕망보다 주님이 훨씬 중요하게 자리 잡은 그런 마음이 있는 소수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성공이 공동체의 유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희생되거나 손해보는 것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언제 교회가 세속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닮아가는가, 우리 시대의 교회에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가, 세상보다 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그대한 영혼 추수의 역사가 있었는가? 왜 초대교회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경외감의 대상이 되었는가?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순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회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경우에 보는 시각이 멀리 보지 못하여서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권리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요. 권도교회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분파주의이고 하나는 성도 간 다툼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요. 나중에 맨의 말씀 한 다음에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권도교회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에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절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분파주의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도전서 3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권도전서 3장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아 이거 큰일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권도교회에 내게 당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교회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교회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영적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치유도 풍성했고 예언의 은사, 방언통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육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였어요.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달 전 5월 3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 신자 20명과 담임 목사 측 신자 50명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양측은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 등을 서로에게 뿌리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로 목사 측 2명과 담임 목사 측 2명 등 총 4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때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돼요? 강한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분파주의가 일어날 때 목소리 높이는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강한 주장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손에 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자기 권리를 확보하려고 물러서지 않는 만큼 자기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졌다 합시다. 그래서 땅이 확보되었다 하십시다. 영혼 가운데서 극심한 손해를 입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무섭도록 자각되어야 합니다. 자, 권도전서 3장 4절이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은 아볼로에게 이 구절이 있는데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지만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드렸죠. 3장 4절에 아 이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 이게 육신에 속한 일이구나. 근데 4절에서 쭉 16절, 17절의 문맥이 이것을 주제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제를 픽업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게 행위구나. 이게 사람들이구나. 16, 17절에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라는 표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읽어가면서 아, 성령님이 개인 신자에게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문상에는 너희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성령님께서 개인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복수적인 이익 가운데 성령님께서 템플, 성전 삼으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요. 구원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교회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것에서 끊겨져 나가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 분쟁 가운데 연루될 때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누구누구에게 연락하세요. 이거 준비하세요. 이런 정신으로 투쟁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40년간 목회한 목회자라도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한 장로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손해보아야 되겠다. 내 주장을 지금 절대적으로 침묵 모드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다치고 있다.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기 희생 손의 자리에 지금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잊으시겠어요? 두 번째, 성도 간의 다툼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의 성도 간 분쟁으로 일반 법정 고소 사건 잠시 다뤘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손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영혼 가운데서는 훌륭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 금전 거래로 사기당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악착같이 받아내야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걸음 물러서게 되죠. 불의를 행한 내 귀한 어떤 소유에 해를 끼치는 돈을 갚지 않는 그 사람 나는 손을 떼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물러서보자. 주 예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손해보는 선택을 이 성도가 했을 때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잊으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셨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선택을 이 거룩한 결단을 주목해 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이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해 주셨을까?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아닙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당시 정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의 그 다스림 하에 있었던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의 약 40년간 통치, 강제 점령당하여 통치 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일본 이름으로 정식 개명을 하고,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만 쓰고, 그런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 통치 하에 있을 때 로마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긴 관행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 민간인에게 로마 군사의 짐을 지워서 2km 정도 강제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행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 군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천막이든지 아니면 뭐 삽이든지 식량이든지 2km 정도, 여기는 우리 성경은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보이면 눈에 안 띄도록 하겠죠. 왜?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2km에 2km,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 5km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제자인 너희는 이런 불의를 수용할 뿐 아니라 그 로마 군사가 필요로 하면 기꺼이 4, 5km 더 수고해다오. 시대 정신은 자기의 권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로마 군사 있나 없나 길 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택해다오. 이것이 복 있는 자이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르다. 세상 정신과 똑같이 살지 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런 의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님을 지배했던 마음과 정신을 품고 일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수고에는 보상이 커요. 금메달급 단위의 보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요? 과시할 목적으로, 허영과 다툼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상급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의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다른 무수한 수고를 능가하는 금메달과 같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일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 대신에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하늘나라에 제대로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